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SBS 낮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방의 농도가 짙어 영동과 경북, 부산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직회부에 반대한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첫 3자 회의를 열고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 위기 경보 주의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모래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 지방의 농도가 짙은데요. 이에 영동과 경북, 부산, 울산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치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또한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특히 동쪽 지방 중심으로 계속해서 황사 영향이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차차 공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 표정 자체는 맑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예보 따로 없겠고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강원도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한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는 따뜻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동안 조금 덥겠고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만 무기명 투표에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해 지난 2월 새 양곡관리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회유 주장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지난해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출정 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에 이어 수원구치소도 찾아 교도관 면담을 요청했고 오후엔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감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당시 교도관 38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음식 주문과 출정 기록 등 확인 결과 이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전 부지사 측은 오늘 검찰 입장을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근거 없이 술자리 일시를 지난해 6월 30일로 제시하고 구치감에서 피고인이 식사했다는 엉뚱한 반박을 했다며 실제 검찰 출정 기록을 보면 지난해 7월 3일에 검사실 내 영상조사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서 회유 압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 대통령실 조직 개편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추진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안하는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추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청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단체와 환자단체 측 인사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료개혁 문제를 합리적인 기구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대화기구를 요구하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한 여러 회의체엔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비대위는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선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야당이 제안한 공론화 특위에 대해선 어깃장을 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거기 참여한다 아니다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앞서 이면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주장하며 정치권에 입성한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의료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의사협회 등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는 일단 출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첫 3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급망 안정과 경제 성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특히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첫 3자 회의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금융시장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하락 둔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걸로 보이는 데다 중동 사태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3국 재무장관은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같은 반시장적 관행 극복을 위한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2016년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과 최근 옐런 장관이 방중 때 제기한 중국 과잉 생산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독자적 제재 수단 활용과 조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의 관세 인상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노동계 표심을 노린 정책으로 보이는데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철강 노동자들 앞에 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평균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권고한 세율은 3배 이상인 최대 25%에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 걱정이 없다며 그들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것과 관련해선 계속 미국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며 반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실행되더라도 한국 철강 수출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지금도 많지 않은 데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은 쿼터제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어젯밤 11시 14분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 일부 지역에는 진도 6 약 수준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고 국내에서도 경남권을 중심으로 140건이 넘는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NHK는 지금까지 7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피해 신고도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지역 인근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상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6일 오후 울산에서 2시간가량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5만 5천여 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2017년 수도권 20만여 세대의 정전 사고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 변전소에 가스절연 개폐장치 내부절연 파손을 1차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와 감리사의 작업 절차 미준수와 관리 미흡 책임이 컸다고 봤습니다. 정전 사고 당일 옥동 변전소에서 시설 보수 작업이 있었는데 일부가 열린 것을 모른 채 절연 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스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면서 내부 절연체가 파괴됐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과 감리 체계 강화, 안전 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전은 정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34년까지 4조 원을 투자하고 송배전 설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수된 피해 신고와 관련해 손해 사정을 거쳐 5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에 접수된 피해 요구액은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한전은 향후 정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인태우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 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30억 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국제공조를 통해 12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12년 전 쿠웨이트로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가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국내 한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에서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해인 2012년 쿠웨이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쿠웨이트 경찰은 A씨의 은신처를 발견했고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었지만 태국 당국의 협조로 태국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산미국 공조를 통해 장기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검거하고 송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이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8명의 제재 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까지 제재 조치를 받은 544명 가운데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습니다. 사업회와 유족은 지난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은 오늘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상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용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경기 가평군 가평읍의 북한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그물을 건져 올리다가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시황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43.83포인트 오른 2628.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장비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카드 자동차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7.49포인트 오른 850.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의 지금 기온은 23도, 습도는 38%입니다. SBS 낮 종합 뉴스 진행의 박상규였습니다.